200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습니다. 마이모 다이가 고마해라 니가 가라 하와이. 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역시 제 세대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 개봉 당시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81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해서 2015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나오기까지 15년 동안 청불 영화 역대 관객 동원수 1위를 지켰던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모르시는 표정이라 제가 많이 당황스럽지만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어린 4명의 친구들이 나와서 그들의 우정과 갈등, 성장과 배신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극 중에 유호성이 연기한 주인공 준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준석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가출했던 일화를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준석이의 아빠는 건달 조직 보스였어요. 그래서 이 준석이네 집에는 항상 그 삼촌들이라고 부르는 건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준석이가 자기의 가출 경험을 친구 상태기에게 이렇게 나눕니다.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거든. 우리 엄마 입원하시고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놈도 내를 몰아가는 사람이 없는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죽이라도 했시모 하면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상태가 이제부터 니는 니처럼 살아라. 나는 내처럼 살게. 이게 사실 제가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저는 이거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볼 때 정말 막 그 이 진한 뭔가 이 감동과 먹먹함을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준석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꾸짖어주고 좀 징계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자기를 좁혀서라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했다면 자기가 이렇게 인생 포기하고 막 가는 길에는 서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 되게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좋은 어른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런 걸 또 느꼈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사랑의 매로 징계하시는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그분은 징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밑줄 언더라인을 좀 쳤는데 눈으로 좀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간상 조금 생략하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징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징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뜻하는 헬라어 파이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즉 파이데이아, 어린이에서 나온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가르치는 것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징계, 이 파이데이아는 정확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한다 할 때의 그 초점은요, 그냥 잘못한 거 혼내주고 잘못한 거 벌주는 그냥 과거에 했던 어떤 일에 대한 퍼니시먼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지금은 너가 잘못해서 넘어졌고 지금은 너가 불순종했고 지금은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므로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지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 자리에 멈춰서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바른 방향으로 보내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징계하심을 보면 미래지향적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징계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고 그의 성숙함이 성장이 한 뼘 더 자라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풀이하고 분풀이하고 우리에게 짜증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 마음대로 그냥 살아라.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방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그대로 가면 안 되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죠. 어느 날 한 여성 교인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를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을 조용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부인은 지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성이 놀라서 반문했어요. 제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걸요.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부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부인을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만약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만 같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 분명히 내 양심에 그리고 내 어떤 그 지성에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말 내가 지속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떠한 징계도 브레이크도 걸지 않고 계신다라면 여러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가만히 두고 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결코 넘기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시작부터 징계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징계가 한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벌써 이 부분을 조금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부부가 나오죠. 두 사람 모두 믿음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편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부부를 의인이라고 소개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는 것이죠. 하루는 순서에 따라서 남편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편 사가랴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바로 성전 안에서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아주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바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나오게 되면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반드시 요한이라고 지어라 라는 말을 천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같이 보실까요? 그 결과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백성들이 바깥에서 이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죠. 22절입니다. 사가랴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에 이제 내가 드디어 응답하겠다.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했으면 됐을 텐데 사가랴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가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 얼마 동안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그 뒷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못하게 되었던 10개월이 지난 후 때가 되어 이제 아내인 엘리사벳이 실제로 아들을 낳게 되죠. 1장 5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렇게 율법에 따라서 이제 8일 만에 그 귀하디 귀한 아들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엄마가 이름 지어줄 수도 있고 뭐 아빠가 지어줄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름은 가문과 연결된 정체성 그리고 자존심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나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그냥 그들의 관습이고 전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도 그냥 당연하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빠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 아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오늘 성경 보시면 엄마인 엘리사벳이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니요,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부부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늙은 나이에 이제 아이를 얻게 되었으니 그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 가족들이 다 모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니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다 그 엘리사벳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없다. 이 아이는 사가랴라고 지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누가 등장할까요? 아빠가 사가랴가 등장을 하는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몸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아니야 사가랴라고 해야 돼 막 웅성웅성 하는데 뒤에서 그냥 이러고 있으니까 뭐 낑낑대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바라봤겠죠.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뭐 좀 갖다 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 태블릿을 하나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아빠 사가랴가 슥슥슥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그렇지 무슨 여자가 여기서 그냥 나서고 말이야.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때 그 여자들은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이렇게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발언을 해도 그게 법적으로 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가랴를 주목하고 그렇지 아빠 이름 따라야지 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그 태블릿을 딱 보여주는데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요한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라고 딱 쓰고 태블릿 사람들한테 딱 보여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와, 입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로 지금 그 이 남자 어른들과 엘리사벳 그리고 사가랴가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 할 때 그 부부는 정작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으로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요한이어야만 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뭐를 지금 보여주는 걸까요? 그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신앙하고 믿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10개월 동안 그 말을 못하는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소위 말하는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해왔던 거예요. 아이가 정말 말씀대로 태어났구나.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요한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을 지을 때 요한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는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아까도 우리가 다 나누었듯이 천사가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가랴는 믿지 않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징계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냈던 것이죠. 상상해 볼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MBTI가 뭡니까? 아마 저를 보면 보이나 봐요. 저는 절대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네,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도 10개월 동안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말을 못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말없이 조용히 분향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 앞에서 축복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고 속죄 제사를 인도하는 일인데 오늘도 그 직무 한중간에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그가 다 일을 마치지 못하고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10개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제사장의 직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을 확률이 크죠. 일을 못했을 뿐만 아니죠.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가 복중에서 막 뛰놀면서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그 아이가 막 발길질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면 정말 이 배가 이렇게 블록블록 움직이는 것이 보여서 저도 신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때 보통의 아빠들이라면 애가 발길질하면 배가 볼록볼록하면 뭐 어디서 뭐 본 걸 따라해요. 특히 쓰다듬고 귀를 대고 아이야 내가 네 아빠야 막 이러면서 목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그거를 했을까 못했을까? 할 수 없어요. 그 10개월의 시간 동안 사가랴는 철저히 침묵해야 했기 때문에 그 늙음악한 나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이 복중에서 아빠를 보며 빵긋거리며 발길질을 해도 사가랴는 거기에 아무런 응답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거치면서 사가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왜 믿음으로 아멘하지 못했을까? 후회해도 이미 늦었지만 아마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사가랴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므로 다음에 또 한 번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는 그때 꼭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지 하는 생각을 그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았던 10개월의 시간을 사가랴가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받았던 그 징계의 기간은 사가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굳게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그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징계는 사가랴 안에 믿음을 빚어내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성취하시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사가랴 안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징계를 통해서 사가랴만 변화되고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사가랴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아빠가 사가랴인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가랴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때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10개월 동안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믿지 않으므로 말을 할 수 없는 그 불편함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를 절절하게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있죠. 할아버지들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사가랴가 아빠예요. 근데 사가랴가 할아버지예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기를 보고 이 아들이 빵긋빵긋 웃을 때 이 사가랴 아빠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요한아, 아빠 말 잘 들어봐. 너는 절대로 아빠처럼 하면 안 돼. 어느 날 아빠가 그 아빠 순서가 돼가지고 일하려고 성전에 들어갔잖아. 그런데 갑자기 천사를 만났잖아. 그러면 요한이 그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이렇게 아빠 할아버지를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야. 뭔데요? 이랬겠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요한아, 지금도 할아버지지만 아빠 그때 할아버지였잖아. 우리가 너를 가지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그 천사의 말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천사가 또 말하는 거야. 아들이 반드시 태어날 것인데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안 믿었잖아. 아빠가 안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벙어리가 됐어. 그렇게 10개월을 아빠가 살았잖아, 아들아.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뭔데요? 10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너가 태어났어. 근데 너 이름 짓는 거 가지고 그 집안의 그 삼촌들, 할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 사가랴라고 해야 된다, 뭐 어쩌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거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잖아. 그래서요? 그래서 아빠가 그 서판을 가져와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요한이라고 딱 썼는데 그때 말이 터진 거야. 우와, 진짜요? 요한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요한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아빠는 그때 아빠를 봤었어. 아빠를 보니까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엄마를 봐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요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말씀이신든지 주신다면 너는 아멘해라. 너는 아빠처럼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애가 어렸을 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가 두 살 때 했어요. 세 살 때 했어요. 할아버지 특징이 뭐라고요? 계속 하는 거야. 요한, 일로 와봐. 아빠가 무슨 얘기 해줄게. 에, 뭔데요? 아빠가 직무 따라 성전에 들어갔잖아. 근데요? 천사를 만났어. 근데요? 요한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요한,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어떤 권력자가 와도, 그 어떤 정치인이 와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자와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영성과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가랴의 징계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사가랴의 그 쓰라렸던 경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말 못하는 10개월의 불편함을 겪긴 했지만 그 경험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과했던 그 생생한 간증이 세례 요한에게 계속하여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믿음의 사람, 다음의 세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와,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징계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게 징계가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속에서 받는 게 징계예요.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서 받는 것이 징계예요. 징계는 달콤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나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냐면 우리가 달게 받을 때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징계는 새로움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나의 자녀인 다음 세대도 이렇게 새롭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죠. 그렇게 요한이 세워졌어요. 그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예비하는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요한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불신앙, 그리고 믿음이 없음, 거기에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로부터도 이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나 짜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어떻게든 나를 세워서 예수를 닮은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라고, 그래서 징계는 사랑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 기사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기사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죄인데 콤마 38년을 감옥에 살았다. 이게 누가 봐도 억울하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끌려서 이렇게 클릭을 했어요. 이게 보니까 영국에 사는 피터 설리번이라고 하는 68세 된 남자의 이 뉴스였어요. 이게 오늘자 뉴스니까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86년에 21살 된 여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이 피터가 이제 구속되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그가 총 38년 7개월 21일을 복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DNA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수거돼서 보존되고 있었던 증거물을 다시 DNA 분석한 결과 이 설리번의 무죄가 밝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됐다라는 뉴스 기사였어요. 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내리는 이 심판, 사람이 내리는 그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공정하려고 우리는 노력하죠. 그리고 공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있죠. 때로는 되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말 몰라서 오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신지 모르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는 지나친 법도 없어요. 징계와 훈육은 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징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뭐냐면 훈육은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자존감에 상처를 입히거나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그 자녀들을 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래서 되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징계를 안 하게 되거나 징계를 너무 가볍게 하게 되면 교육과 훈육의 효과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저희 집에 셋째가 있는데 두 살이거든요. 말을 안 들어요. 너무 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아빠 엄마가 자기를 예뻐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막 천방지축이잖아요. 근데 제가 얘를 근데 혼내지 못하니까 아내가 맨날 좀 혼내라고, 맨날 혼내라고. 그래서 혼내려고 부르면 얘가 그 눈으로 저를 이미 그냥 끝내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 그러면 이미 웃어서 제가 지는 거죠. 근데 징계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징계는요, 이 수위를 맞추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과하지도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는 그 때와 그 경중도 너무나 정확하다는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이 하나님 공정하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페어하시다는 것이 저에겐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니죠 여러분 중에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의 징계를 때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 뭐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만큼 그것에 너무 지나치도록 해서 우리를 낙망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리고 징계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살리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희망이 있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안아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틀어서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고 잘못된 길로 그래도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꾸짖어 멈추게 하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인하여 주님께 전 참 감사합니다. 이 영국 땅에서 이 유학하는 가운데 이제는 부모님이 없이 스스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서 전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인생으로 꾸짖으시고 징계하시더라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회복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오해함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든지 감사로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